3층 천과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성경에서 왜 몸 안과 몸 밖을 말하고 있는지 상세히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과연 자기를 가리킨 것인지 남을 가리킨 것인지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14년 전에 위로 들림받아 셋째 하늘에 올라간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 안과 몸 밖의 의미는 바로 이 사람의 영만이 하늘에 올라갔었는지 혹은 몸 또한 하늘에 올라갔었는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이고 몸 밖에 있었다는 것은 몸이 없이 단지 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원과 3층천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낙원은 음부 안에 있고 땅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낙원과 앞에 이끌려 올라간 3층천과는 분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나 3층천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 사람이 하늘 위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고 땅 아래에서는 은밀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많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강요. 어떤 사람이 만약 마태복음 5장 30절부터 42절까지와 같은 성경구절로 나를 강요하여 억지로 하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산상교훈의 매 글자를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역사한 후에야 이 몇 구절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억지로 하는 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구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은 반드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와 같다면 부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히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묻습니다. 영생과 천국에는 분별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일컫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릇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왕이 되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과 다르고 또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쓴 것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기 34장은 결코 십계명이라는 말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오직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결코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 이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중히 27, 28절을 읽어본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27절의 이 말들과 28절의 이 언약의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27절의 이 말들은 바로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쓰라고 한 것입니다. 28절의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으로 하나님 자신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절부터 26절에서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인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 안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그것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운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가 두 번 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쓰셔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세는 그것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갔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산 위에 올라가서 얻은 십계명은 완전히 같은 것이며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을 추억하며 말한 것이고 신명기 10장은 출애굽기 34장을 추억하며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얻은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과 서로 같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어는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것과 서로 같으며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 이외에 말씀하신 것이며 모세가 그것들을 기록한 것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서는 같은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으로 백성들의 수를 점검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책에서 말하고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같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게벨라인 박사는 사무엘하 24장 첫 구절을 원문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사 곧 다윗이 격동을 받는 것을 허락하사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역대상은 직접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말하고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이때의 다윗이 받은 격동에 대한 하나님의 지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결코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사탄은 기회를 틈타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켜 범죄케 했으며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는지 상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책은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잡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 있고 유대에서는 50만이 있다 고 말하고 있고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0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용사가 몇이며 역대상에서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히브리 성서의 고서를 보면 확실히 숫자상에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은 자모음을 숫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고프에서 타우에 이르기까지 100에서 400의 수를 대표합니다. 어떤 다섯 개의 히브리어 자문은 다른 모양으로 쓰여져서 100에서 900의 수를 대표하는데 티스자의 위에다 두 개의 작은 점을 더하면 수천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 티스자 위에 두 개의 작은 점을 더하지 않으면 9를 대표하고 두 개의 작은 점이 있으면 9천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수를 베꼈을 때 아주 틀리기가 쉽습니다. 숫자상의 정확성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베껴 쓰는 것의 착오를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 화합본 제2057판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취, 모을 취를 잘못하여 취, 장가들 취로 했으며 민수기 3장 35절에 미를 목으로 틀리게 썼습니다. 이러한 교정의 착오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사 당신이 그러한 곳에서 떠나서 터무니없는 고등 비평학적인 불신론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담, 하와, 솔로몬. 이 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멸망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구원과 멸망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결코 치우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아마 모두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주 예수의 구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 예수의 예표이므로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룩.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은 어떤 교파에서는 죄악을 가리킨다고 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요? 누룩은 성경에서 시작부터 원래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룩은 죄악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가루서말 전부를 발효시킨 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주 예수님은 세상은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할 때의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심판의 날까지 이릅니다. 사회복음으로 사회가 개조되기를 바라는 믿는 이들은 성경 안에서 조금도 그들이 차지할 위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나빠져가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주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는데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12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3장부터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유대인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안목은 이미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사용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진리를 깨닫기에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곳.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곳은 지옥입니까? 그 무익한 종은 믿는 이가 아닙니까? 믿는 이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우리는 새 무리의 종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이들이 들림받아 공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 있고 바깥 어두운 곳은 공중에 바뀝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9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의 바깥쪽에 두꺼운 구름이 있고 흑암이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중의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뿐입니다. 이 종은 믿는 이입니다. 믿는 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와 함께 왕이 될 수 없으며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것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46절과 19장 6절의 방언을 그 증거로 삼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하여 한 파는 방언으로 증거를 삼고 한 파는 성령의 열매로 증거를 삼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성령 침례는 성경에 어떤 증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방언을 말한 것은 세 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은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과연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악한 영에 가장된 것으로 이끌릴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응당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 사도행전 19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며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두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다만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선물로 주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따름이지 결코 그들이 성령의 거듭남과 인치심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람에게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